사무엘상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우리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로는 사무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보면 그때도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쳤는데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서 어떤 모습으로 통치가 될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이후에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이제 앞으로 나오게 해서 뽑았죠.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꼽힘을 받았고요. 사울이 겸손하게 자기를 가리고 숨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찾아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왕이 선출되었다 선포를 하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25절부터 27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왕으로 선출된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단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25절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고 내일은 26절, 27절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25절을 보면 나라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내용을 잠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 25절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왕을 뽑을 때에 뽑기를 통해서 뽑았다는 거죠. 뽑기가 제비뽑기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의 뽑기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뽑기라는 방식이 참 중요한 방법이구나 이게 아니고 왜 뽑기를 통해서 뽑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뽑아서 뭐 제비를 뽑았다고 가령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했다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까지 오늘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있었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너랑 나랑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동등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직분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직분을 받았다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특출나고 대단한 사람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성령 충만을 주시지만 그 사람만 특출나고 대단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동등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너희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자는 논의가 일어나거든 이런 사람을 왕으로 뽑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불신자나 아니면 이방인 가운데 사람 데리고 오지 마라.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섬기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공유했던 사람들 중에 직분자를 세워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느냐 했을 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사실 신앙이 있으면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 우리가 찾는데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때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반드시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 우리와 같이 지내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25절 말씀을 보면 왕으로 선택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왕을 사울로 딱 뽑아서 이스라엘에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25절을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했다. 나라의 제도,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러니까 왕은 어떤 식으로 통치해야 되고 백성은 어떤 식으로 순종해야 되고 서로서로 어떤 모습을 협력하면서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지 그 나라의 모든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백성들은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된다는 사실을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의적으로 임의로 그냥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이미 백성들과 합의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통지가 되어 있고, 백성들도 그것을 기준으로 왕이 지금 똑바로 통치하고 있어, 왕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어,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제도도 마찬가지. 가령 가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종종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아내에게만 이렇게 과중한 짐을 지우는가, 혹은 남편을 높이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경을 보면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사도바리 가르침도 그렇고 항상 그렇죠. 아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남편에게 알려줍니다. 남편이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내에게도 알려줍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녀에게 다 알려줘요. 자녀들도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녀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아내들아 뭐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부모들아 이렇게 하라, 자녀들아 이렇게 하라 할 때 그 내용이 그냥 부모들에게 해야 되는 내용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내용을 다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에 직분은 기본적으로 백성들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들,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판단하는 거죠.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때에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래 엄마는 뭐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아 엄마는 빨래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는 뭐하는 사람일까? 남편이 빨래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애기 낳는 사람. 그럼 아내는 정말 그런 존재인가?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이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우리 엄마가 엄마다운 엄마가 되도록, 또 부모도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가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을 보면 이 모든 내용을 글로 잘 적어서 또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 알려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25절 뒷부분에 보면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 나오죠. 이걸 어떻게 했느냐.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책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헌법 정하는 것처럼 법전 만들어서 책에 딱 써가지고 글로 기록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렇게 지금 책으로 기록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이미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통치 관련된 서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두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왜 이 내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두었을까요? 이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 직분은 개인이 임의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 모든 직분, 모든 의무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직분을 감당할 때 항상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평가도 칭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설교 시간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제일 첫 번째 그렇게 써있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통치자를 선택하는 것, 그게 과거의 군주제도, 왕이 대대손손 왕을 해먹으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는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위정자들을 선출했지만 그건 우리가 거쳐가는 요식행위로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모든 주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잠시 동안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겨두신 겁니다. 위임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치자는 그 사람이 신자이건 신자가 아니건 하나님께 이 통치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고 그의 통치권을 맡겨주셨으니까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건 뭐 왕으로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왕도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낳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직분을 세움받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세움받는 것에 대해서 비단 왕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 가운데 뽑기로 선택이 되었다. 너와 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뭐 다 지구인이고 목사는 외계에서 온 외계인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는지를 이 직분을 통해 섬김받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직분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제가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본문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서 어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긴 해요. 우선 하나는 과연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대로 잘 했을까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럼 사울은 과연 이 모습 잘 유지하고 직분을 잘 감당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이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겸손하게 직분을 받았지만 결국 조금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너희랑 달라. 이런 모습이 돼버려요. 그것만이 아니죠. 백성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제멋대로 통치 행위를 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흘러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백성들도 왕과 협력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백성들도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일정 부분은 돕고 감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직분을 받았던 사울이 직분을 받았던 이 모습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결국 실패하고 말았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모습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직분 감당해야 되는지 책에 다 아무리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놔도 안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의 영혼 속에 심령 가운데에 거기에 글로 써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사울의 영혼에 내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것이 영혼에 새겨져 있고 그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막 계약서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고 막 등기를 하고 별걸 다 해도 이게 잘 되지는 못했던 거죠. 두 번째로 나중에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되는 다윗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막 백성들 앞에 설명을 하고 책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안 했어요. 어찌 보면 이미 책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약속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다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을 안 거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직분을 감당했거든요. 그럼 왜 다윗은 이런 책을 쓰고 이런 것이 없었는데도 더 아름답게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언제나 이런 본문을 얘기할 때마다 드리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직분자예요. 우리는 다 참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들은 지체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직분을 갖고 있는데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청지기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는 그 누구도 주인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주인의식까지라고 하죠. 사장에게도 주인의식까지라고 하죠. 주인도 아닌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주인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종입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권사도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는 나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자 삼으라고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살아갈 때에도 청지기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크건 작건 또 언제 직분을 받았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참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직분대로 잘 순종하고 어떻게든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받을 땐 아름다웠는데 조금 뒤에는 모든 것들이 다 헝클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처음부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들 맡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갖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내가 섬길 사람들을 섬기며 언제나 주님 앞에 서서 이것저것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항상 십자가 앞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항상 영원한 상급 베푸실 천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